에스겔 23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빌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빌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며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는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악한 것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그 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지게 하시옵시고,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뭐 그런 말 아시죠? 반드시 잘될 거라고 믿고 있던 일이 잘못되었거나 또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서 일이 잘못되었을 때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 하나님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에게 발등 찍히는 경우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배신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던 기존의 내용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령 이런 게 있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 천국 간다 이렇게 믿었는데 정작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유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선물로 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들으실 때는 저의 이 말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처럼 가볍게 그렇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이 그 상황을 사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정말 온 열심을 다하면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난 너를 모른다. 이러한 말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자꾸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건 나와는 별 그렇게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다. 왜난 예수를 잘 믿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설마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부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잖아 또 있을 거예요. 물론 교회를 나오면서도 천국에 관심을 두지 않는 분이라면야 뭐 그런 사태가 벌어지든 말든 난뭐 지금 상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반응하겠지만은 적어도 뭐, 은석교회에 일단 그런 분 없으리라 제가 믿고요. 물론 이것도 믿는 덕에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고는 싶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류의 사람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자기의 믿음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자신감이 있었죠. 누가 뭐래도 하나님 백성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자부했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신앙을 부인하셨거든요.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람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권능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자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현장에서부터 예수님에게 난 너희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받았거든요. 이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일을 정말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그때만 해도 그 모든 걸 믿음의 능력으로 간주를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기들 주의 이름으로 이런 믿음의 능력들을 보였습니다. 자랑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아, 그래, 잘했다. 참 믿음 좋아. 또 이런 칭찬도 기대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결과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거예요. 난 너희를 모른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 믿음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믿음이 무언가를 몰랐던 거죠. 그러니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보면 참 답답합니다. 너무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그 뚜껑을 여러분 열어보시면은요, 과연 믿는 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상황이에요. 누가복음 18장에 오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건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믿음이 희박하다고 하는 거죠. 그게 세상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 그건 나와는 좀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나를 믿는다는 얘기죠. 내 믿을 난 믿어. 그 뜻이 되는데, 그게 결국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그러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주지하면서 성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처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상황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인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분명히 성경에 그런 분이 있으니까, 믿음을 잘못 알게 되면 분명히 그런 사태를 초래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할 일은 보면 하나입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닌 걸 아니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죠. 제가 목사로 설교를 해오면서 제 속에 점차 단단한 기둥으로 세워지고 굳어진 게 바로 그겁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아닌 건 아니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자. 그게 목사로서의 저의 역할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역할로 봉사하기 위해서, 그 역할로 여러분 섬기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금까지 힘을 써왔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처럼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때에 저에게 다가오는 고민이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말이 여러분의 귀에 즐겁게 들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말을 부드럽게 하고요, 얼굴에 웃음을 띠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때 그게 즐거운 말로 들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난주에 오홀라와 오홀리바 두 여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오홀라고 오홀리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께서 욕을 한 겁니다. 오홀라와 올리바는요, 무슨 뭐 신사임당처럼 현모양처가 아니고 행음한 여인이었어요. 가늠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모두가 오홀라고 오올리바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몽땅 다 행음한 사람들이다 그 뜻이에요. 가늠했단 말입니다. 이건 누가 들어도 욕이죠. 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오홀리바의 가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걸 뛰어넘을까 생각하다가 뛰어넘으면 또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그냥 하자 이렇게 마음먹고 또 이 설교를 드린 겁니다. 자, 오홀라, 오홀리바의 언니입니다. 오홀라는 멋있고 잘생긴 아수르 사람에게 반했습니다. 그들을 사모해서 그들을 행음했다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어떤 성적인 문란, 이방인과의 혼인, 그런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눈에 자기들보다 부요한 그 아수르가 그 엄청난 부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재밌게 보이는 것이고 그게 멋있게 보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사모한 겁니다. 그들의 삶을 사모한 거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그건 지금 자기들의 삶에 대해 불평이 있다는 겁니다. 불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게 한 삶인데 하나님 그것을 가늠한 것으로 보신단 말입니다. 이것부터가 그 두 여인의 가늠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홀라가 아수르를 사모하고 행음을 했을 때에 하나님은 오홀라를 그 아수르 사람에서 넘겨가지고 심판을 해버립니다. 이걸 10절에서 얘기하죠.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들을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의 하체를 드러내었다는 것은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아주 부끄러운 상태가 되게 했다. 그 뜻이거든요. 아수르가 그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을 해서 그 백성들과 그의 자녀들을 다 죽이고 멸망시켜버린 그 일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행음한 북쪽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이에요.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한 게 주전 722년이라겠습니다.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것을 오홀리바 남쪽 유다가 봤지 않습니까? 봤으면은 정신을 차리는 게 옳잖아요. 아, 저들이 왜 심판당했지? 아, 이러이러한 것이었구나. 우리는 안 그래야지. 뭔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이제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 믿음의 모습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홀리바는 자기들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1절 보니까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니인 오홀라보다 오홀라가 망한 걸 봤으면서도 오히려 음욕을 더해서 가늠이 더 심했다 이렇게 해야죠. 그게 12절부터 보면 상황이 쫙 나와요. 12절 보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처럼 아수르와 친분 맺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14절 보면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갈대아 사람 형상을 보고 갈대아 사람을 사랑해버려요. 갈대아는 바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와 친교하는 그런 정책을 피해오다가 바빌론이 더 강하거든요. 더 힘이 있다 싶어서 갈아탄 겁니다. 바빌론으로. 그 이스라엘이 바빌론을 어떻게 대했는지는 이사야를 보면 그 예가 나와요. 이사야서 39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39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빌론 왕 무로닥발라단이 이름도 어렵다 이거.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 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는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문안 글과 예물을 쌓아 집어서 사신을 보냅니다. 병 나은 걸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낸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자기를 인해서 사절단을 보내니까 기뻐합니다. 그 강대국이 자기가 병 나았다는 것 때문에 사절단 보내었다. 이건 자기를 그만큼 높여준다. 뭐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기쁨이 된 거예요. 만약 유다보다 약한 나라가 보냈다면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강대국이 사절단 보내주니까는 참 그 엄청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구를 다 열어가지고 이제 보여준단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궁중의 모든 보물과 무기구를 다 열어가지고 보여준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또 한편에 자기의 과시거든요. 나도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과시예요. 그런데 그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도 이렇습니다.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열어 보여준 것이 보물이고 무기고다. 그 의미가 뭐겠어요? 왜 그걸 열어서 보여줬겠습니까? 그것은 이방 나라 바벨론이 추구하는 것하고 히스기야 왕이 추구하는 것하고 같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 나라 바벨론과 히스기야는 서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통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이 그걸로 소통이 된 그런 관계에 있다 그 말이죠. 근데 이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 역시도 다르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도 보면은요, 세상에 가치 있게 여기고 힘으로 여기는 거 우리도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힘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가치관에 있어서는 세상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고 서로 이어지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다가 아수르와 친교를 맺었다가 바벨론과 친교를 맺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히스기야 얘기를 해보십시다. 바벨론 사신이 온 것은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기 때문이라겠죠. 그 이사야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걸 보고 이사야 선지자가 죽을 거니까 유언 남겨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어떻겠습니까? 통곡하면서 눈물로 하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 수명을 몇 년 연장했습니까? 15년이나 연장을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그 징조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합니다. 해가 뒤로 빠꾸한 거예요. 이 빠꾸는 옛날 우리 옛날 말이에요. 히스기야 보세요. 기도해가지고 죽을 목숨이 선지자 준다겠네. 그 목숨이 15년 연장된 기적을 체험을 했단 말이죠. 놀라운 기적 체험 아닙니까? 근데 그처럼 죽다 살아난 히스기야의 마음이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뀐 게 없어요. 그 기적을 체험했는데, 죽음에 살아났는데, 바뀐 게 없다는 게 뭐냐면 여전히 이방인과 똑같이 보물, 무기, 이런 걸 힘으로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모습 그대로 그 말입니다. 어떤 시각이 바뀐 게 없습니다. 뭐가 가치 있는 것이냐 바라본 시각이 바뀐 게 없어요. 죽음에서 살아났다면 나를 살리는 게 뭔가 이걸 보면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 야 이게 내 귀한 거야 그렇게 바뀌는 게 변화죠.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사람이 무슨 기적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그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지를 못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다 살아났으면서도 야, 내가 죽음 앞에서는 보물도 무기도 아무짝에 필요가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그걸 믿음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역사라면요, 무엇보다도 내가 죽은 자임을 알아요.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세상 보물 무기 이런 게 자 나를 갇힌 존재로 만들어주지를 못한다. 이걸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이 믿음의 역사란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적을 붙들고 있는 것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민노께 발등 찍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올리바, 그러니까 남쪽 유다가 아수르와 친교 정책을 피우다가 바벨론 갈아탄, 그런 모든 것들이 좀 더 힘 있는 쪽에 줄을 대고 자기를 보호하고 득을 보려고 하는 그런 심보란 말이에요. 그런 속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가가 그런 정책을 피우는 것은 우리가 볼 당연한 겁니다. 근데 믿음의 시각에 본다면은 그건 힘 되는 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걸로 내가 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방의 속성이죠. 그걸 간음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는 겁니다.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압니까? 야, 압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내 백성이야. 그게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여기시는 것은 그것 하나면 충분해요. 긍휼의 은혜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귀한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 시시한 겁니다. 힘 안 되는 거니까. 시시하게 여기고 그것보다도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귀하게 만들려고 하고 가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에게도 가고 바벨론에게도 갔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간음한 것, 더 심하게 간음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17절 보면은 이 바벨론을 또 싫어 가는 마음이 생겼죠. 그리고 뒤에 어떻게 하냐면은 애굽 땅에서 행어받은 때를 생각하고 다시 또 애굽과 친교를 맺습니다. 애굽과 친교를 맺은 건 시드기야 왕이었어요. 바벨론 섬기겠다고 맹세까지 했는데 그걸 배신해 애굽과 친교를 맺은 것이죠. 이렇게 힘 있는 강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방인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유다를 가리켜서 오홀라보다 더 심하게 간음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가 해야 될 말이 뭐겠습니까? 지난주에는 여러분이 오홀라고 오홀리바입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은 좀 더 심한 욕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하게 가늠한 오홀리바입니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욕이죠. 이런 욕을 들으시면서 뭐 기분 좋을 뿐이 있겠습니까? 근데 적어도요,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러한 욕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란 사실입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욕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잘 아시는 대로 독사의 자식들아, 욕이거든요. 그 욕이 바리새인들에게만 했던 욕이라고 생각지를 마십시오. 바빌론이 가치 있게 여긴 것을 히스기야도 가치 있게 여겼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신앙의 방식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방식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독사의 자식아,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욕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욕먹을 자로 나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또 욕을 했죠. 독생의 자식들아. 근데 예수님이 하신 욕을 먼저 또 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세례 줄 때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오는 걸 보고 독생의 자식들아 욕을 해버린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곳에 왔다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을 향해서 독세야 씨가 욕을 던지고 있는 거냐 말입니다. 이건 마치요, 예배 드리러 교회로 온 사람들에게 독세야 씨가 욕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아마 이 세례 요한이 교회 다니만다면 교회 다 나갈 겁니다. 올 때마다 욕하는데 누가 붙어 있겠어? 다 나가버리죠. 그런 욕을 던진 게 이유가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구원의 효능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요한이 물 세례 주는 것은요, 장차 자기 뒤에 오실 분이 하실 일이 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보게 하는 게물 세례였어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건진받는다 그 뜻입니다. 물에 잠겼다가 건진받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죽은 존재인데 그 죽음에서 건져 올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 그리스도다. 그걸 물세례가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 물세례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내가 죽음에 갇힌 존재구나. 그겁니다. 근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하면은 요한을 선지자로 생각했으니까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걸 자기 자랑으로 삼고 싶어 했던 그런 게 아닐까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자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라면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이란 다 그겁니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독사의 자식아.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나의 복을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가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면 그게 아무리 권능을 행한 것이랄지라도 부인당할 것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그런 일컬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독사는 뱀이요. 사탄을 뜻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탄의 자식이 그 뜻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현대교회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그 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목사들이 많이 하는 말, 그리고 정말로 이루고 싶어 하는 것, 그게 뭐냐, 목회 성공입니다. 목회 성공이 대부분의 목사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원하는 목회 성공이 뭐냐면은 뭐 뻔하죠. 큰 예배당, 많은 교인수, 재정, 돈,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큰 예배당 또 교인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목회 성공이다. 그 시각이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시각과 똑같단 얘기예요. 다르지가 않잖아요. 세상도 성공을 돈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걸 성공이라고 합니다. 결국 교회나 세상이나 동일한 탐실을 품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작은 교회가 큰 교회를 부러워하는 겁니다. 그걸 두고 가늠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 우리가 오홀리바가 아니고 뭐냐는 얘기예요. 더 심한 가늠은 오홀리바다. 세상이 탐내고 있는 걸 우리 또한 탐내고 있기 때문에 오홀리바다. 그게 증거예요. 세상의 탐내, 우리 탐냅니다. 로마서 12장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세요. 로마서 12장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요, 세상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탐내는 걸 같이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변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에게 궁중의 보물과 무기를 다 보여준 그 후에 어떻게 되었냐면요. 그 이사 39장 6절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자랑스럽게 보였던 보물들, 그 모든 무기들, 그 모든 것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겠다. 다 빼앗아 가게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를 심판하는 그런 차원 일이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심판이에요. 다 빼앗아서 바벨론 옮겨버리는 것.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보물로 생각하는 그것을 이방 나라로 옮기시면서까지 히스기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게 여기는 잘라버리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두도록 일하시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보물, 다 이런 건 있습니다. 옮겨버리고 아수르 바벨론 사모하고 그들 의지하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서 올리바라 욕을 해서라도 심판하고 욕을 해서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예레미야 3장 12절 보시면요.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는 겁니다. 제발 좀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긍휼이 있는 자라 이렇게 일컬으십니다.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본심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해서 너희는 몽땅 가늠한 여인이야. 욕을 던지시는 것도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그 악함을 깨닫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그 돌아오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어떻게 하는 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것이겠습니까? 뭐 발걸음을 뭐 어디로 옮기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돌아오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본래의 자리. 근데 그 이스라엘에 돌아가야 될 본래의 자리가 뭔가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되었는가,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발되었습니까? 애굽에서. 그게 이스라엘 출발이거든요. 어떻게 출발되었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출발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장자 제왕에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에서 건진받은 겁니다. 피로서 구원받은 피의 나라예요, 이스라엘이. 어린 양이 피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피의 나라 출발하는 겁니다. 피로 출발하죠. 이처럼 너희가 그 피로 출발했다. 피의 나라임을 잊지 말라고 세운 규례가 뭐였습니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예요. 그 긍휼과 용서를 담고 있는 게 피입니다. 따라서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로 사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 그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가나 그거 말고는 없어요. 돌아오라고 하는 떠났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떠났어. 떠났으니까 돌아오라는 거잖아요. 뭘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났다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로 이스라엘이 산다는 것, 이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방이 갖고 있는 것, 저거 저 힘드는 거, 저 좋은 거, 거기에 우리를 살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 그게 하나님을 떠난 거죠. 이방인 따라간 거잖아 말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섬긴다고 하지만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건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보자 말이에요. 기독교인 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이렇게 말한 누가 있겠습니까? 없지 않았습니까? 신앙이 조금 게을러 이런 건 인정하겠지만 난 하나님 떠났어 그렇게 인정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사모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궁휼이고 용서의 은혜냐는 말입니다. 만약 그게 정말 우리의 믿음이라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궁휼과 용서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을 최고의 가치와 성공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죠. 궁휼을 아는 거죠. 만약에 목사인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교회가 크고 작고에 아무 관심을 안 둡니다. 왜? 그게 가치는 여기지를 않으니까. 그건 맞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큰 교회 뜻을 두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분명히 성경은 욕을 던지고 있는데 그 욕을 하지를 못한다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교회 만들려면 교인을 붙들어야 되죠. 붙들려면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온갖 친절과 인격과 도덕을 다 보이면서 정말 목사답다, 야, 사람 좋다 이런 말을 드려야 돼요.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아니라 목사를 보고 모이도록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야 교회가 커지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욕을 못하죠. 죄의 폭로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 잘 나온 여러분을 향해서 어떻게 가늠한 오홀리바 그런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입을 다물어버리고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뭐 이런 달콤한 말을 내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면서 교회에 열심을 내고 그러면 구원은 물론이고 세상에서 복도 받고 천국에 가서 큰 상도 받는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쫓는 그런 무리로 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가볍게 넘기지를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제발요.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죄를 폭로합니다. 죄에 대한 둔한 마음 가지고는요. 긍휼과 용서의 위대함을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간음한 여인이라고 욕을 내대는 거예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해서 복음 들으면 귀가 즐겁고 절대 아닙니다. 그건 가짜 복음이에요. 복음에도요. 여러분의 죄를 폭로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죄를 폭로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죄가 폭로되고 내가 부정되는 그 사람만이 죄의 무거움을 심각함을 실감하고 애통해하면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궁휼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 하나님이 너를 계속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 그걸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 목사가 성경 보면서 그런 내막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 보면서 읽으면서 욕을 듣지 않을 거니까 대신 제가 말씀이 말하는 대로 욕을 여러분께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이고 얘기한 대로 그게 제가 여러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입술을 통해서 욕을 들으시고 때문에 저를 좀 싫어하시고 저를 멀리하시고 비난하신다 할지라도 그건 제가 전혀 개의치 않을 준비가 언제 되어 있습니다. 정말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욕을 먹으시면서도 여러분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궁유를 바라보는 게 없다면 저는 화가 치밀 겁니다.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제가 중국 갔다 오면 후유증이 좀 있어요. 좀 갑니다. 후유증이 뭐냐면은 화가 치민다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요. 중국 갔다 와서 은속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봐요. 화가 칩니다. 그랬습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더 물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거, 저와 여러분께 계획하신 거, 그게 뭔지, 거기에만 모든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난 복음을 아니까 욕먹을 대상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게 됩니다. 협박이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음인 줄 알았는데 믿음이 아닌 거. 그처럼 믿음이 아닌 것이 낱낱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그래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욕하시는 그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게 될 거예요. 아마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전달된다면 그래 나 욕먹어도 싸다. 그렇게 인정하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한테 그런 욕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넌 가늠한 여인이야. 그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만약 누군가가 저한테 그런 욕을 했다 할지라도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화가 났었겠죠. 그런데 말씀의 의미를 제가 알아가면서 말씀을 통해 제가 욕을 먹습니다. 욕을 먹어가면서 저에게 계속 남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고 용서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의 은혜가 제 속에 사는 일은 늘 저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는 겁니다. 교회도 내려놓게 마시고 여러분도 제 속에서 내려놓게 그렇게 만들어냅니다. 저는 그렇게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유하고 붙드는 것을 은혜로 말하고 복으로 말하는 것을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라고 아닌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씀드리면서 아 이게 아니었구나 그걸 알게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인도 받는 삶이야말로 최고의 복이고 그게 여러분께 최고의 가치,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 그게 믿음이 되셔서 언제든 내가 부정되어지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있는 그 길로만 이끌려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나의 속을 감추고 드러내기를 싫어하고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늘 말씀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그 모든 껍데기를 다 벗겨내시고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의 용서 아래에서 정말 복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 일을 볼 때에 말씀으로 내가 어떤 욕을 먹은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게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를 은혜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일하심에 두 손 들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용서, 긍휼 그걸 알게 되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과 함께 감사가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